밤에 뭐 목사님 같이 계신 분들하고도 같이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여기 집회 와서 제가 이 교회 와서 제가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저희 교인들이 훨씬 더 잘생겼고 저희 교인들은 이 외모로 교인을 뽑기 때문에 잘생겼고 다 그랬는데 어저께 밤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고 피곤하신데도 끝까지 목사를 붙잡고 질문하시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목사님이 부러웠어요. 아, 이런 분들하고 목회를 하셔서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찔렸어요. 아까 찬양에 예수님은 나의 첫사랑인가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전 예수님이 제 첫사랑이 아닌데 제 첫사랑은 국민학교도 선생님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한것 때문에 저희가 알지만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은 첫사랑이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이제는 너무나 뭐라고 할까? 간지럽습니까? 이제 막 오그라드세요? 첫사랑 그런 게 있었나? 그렇게 되죠. 언제나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집회를 처음 온 건데 처음 오면 첫사랑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가든지 교회 가서 강사로 갈때 강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어떤 거냐면 처음 보는 분들이니까 다 기대치가 있고 또 관심이 있고 또 집중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분들이 내 설교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라는 그러한 이 뭐라 그럴까 이 함정에 그렇게 잘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선을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하다가 어떤 때는 대답을 안 해버리고 어떤 때는 모른 척 해버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한 목사 정신 차리고 설교 열심히 해라 이런 무언의 압력을 잘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요. 사실 어저께 밤에 또 늦게까지 또 여러분도 교제하고 피곤하고 힘드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려서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는 걸 했으면 이제 성령으로 그러면 살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산다라는 건 이제 내가 라이프를 가지게 됐다는 뜻, 거듭났다는 뜻이지만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부터 우리가 잘 아는 26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사실 어젯밤에 조금만 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더갈수 있었던 내용이 있다면 이 출애굽기 32장에 이어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성막이 떠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40장에서 그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앞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듯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러분 생각처럼 이렇게 불기둥이었다가 구름기둥이었다 그렇지 않고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구름기둥 안에 구름 아래 불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인데 그러나 낮에는 그 불이 훨씬 더 드러나지 않고 구름이 에어컨처럼 이스라엘 백성 위를 덮어서 그늘을 만들고 시원하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모르죠. 겨울에는 사막에는 춥거든요. 여러분이 LA에서 살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LA가 사막인데 사막 기후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게 특징이에요. 낮에 거의 100도까지 올라가지만 어떤 때 저녁에 밤에는 한 60도, 7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잘 걸리죠. 근데 그 일교차가 큰 곳에서 이제 밤에는 불기둥으로 촥 히터가 딱 켜지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은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압니다. 즉 성령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성막이라는 그 이 전체적인 내용 안에는 여러분이 성막에 대해서 목사님과 공부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사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죠. 성막이라는 건 이스라엘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던 것이었는데 이제 그 성막이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성전이 요한복음에 가서 어떻게 말씀이 되냐면 2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니고 요한이 주석을 단 거죠. 이 성전은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육체를 이것을 한번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에베소서나 바울서신과 그리고 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 성전을 또 누구라고 얘기하죠? 누가 성전입니까? 예. 그래도 이틀 동안 같이 지냈다고 의리가 있으셔가지고 예, 그래도 다 대답을 해주시는군요. 예, 성전이 곧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성전 건축이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진짜로 의미하는 것은 예배 처소를 짓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배당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입에 붙어서 교회 간다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간다. 근데 그 말은 엄밀하게는 틀린 말이거든요. 우리는 예배당을 가요.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가요.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 교회로 모이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은 그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앙 삶의 모든 것은 성전 건축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이 누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 건축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 목회의 모든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과정이 무엇이냐면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동체로서 신앙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미스, 즉 신화와 같은 우리가 피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을 봐야 된다, 목사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사이에 잘 펼쳐져 있는 당연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어요. 안 그래요? 목사 보시고 교회 다니셔야 돼요. 아무 목사나 가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야 할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부름이 있어요. 즉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100% 맞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를 본받는 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바울이 굉장히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지도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즉 여러분은 아, 나는 교회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다 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신앙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 어쩌면 미국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회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어떻게 되든 나는 내 신앙을 지키면 다라는 그 생각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인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고 그래요. 왜 혼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못하러 교회 오세요? 우리 말대로 예배당에 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돼요? 집에 앉아서, 요사 인터넷도 얼마나 잘 되는데,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서 설교 듣고,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만약에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고, 그리고 그냥 얼마나 귀찮지 않고 좋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한두 명 원수가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은 좀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 없으세요? 그게 목사일 때가 참 곤란하지만, 네, 저 사람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그런 부딪힘이 있고, 이곳에 오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있고 귀찮은 일들도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번에 이 집회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겠어요, 그죠? 찬양팀 보니까 다 끝나서 밤늦게인데 여기서 또 다음날 찬양 연습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물론 칭찬도 하고 뭐 격려도 많이 하겠지만 그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 밤에 다 자고 있고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그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거지만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이야 기쁜 마음이죠. 제가 여러분한테 생색내라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야 좋아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많은 수고가 있잖아요. 그거 안 하는 게 편한가요? 하는 게 편한가요? 일은 안 할수록 편한 거예요. 여기 집회하느라고 오셔갖고 뭐 이게 무슨 특별 뭐라고 그랬죠? 특별 사역위원회, 그죠? 특별 사역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대답하시긴 어렵겠지만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이거 골치 아픈 일이잖아요. 수련회 하면 이거 다 사람마다 별 얘기 다 들어야 되고, 뭐 방을 이렇게 해달라, 이 방에 뭐 바퀴벌레 나왔다, 뭐 별 얘기 다 하고 방 바꿔달라, 방은 없는데 뭐 쫓아다니고, 은혜를 받을 여유도 없어요 그분들은. 찬양대, 저희 교회 찬양대 안 쓰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은 자기 찬양대 걱정하느라고 찬양을 잘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설교에 집중을 못한다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게요. 다 안 하면 다 편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는 부서라는 걸 만들고 무슨 뭐 행정이라는 게 있고 막 이런 게 막 생길까요? 우리가 되게 오해를 해요. 이 조직체라는 교회를 잘 조직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요? 교회를 성장을 한번 시켜보고 싶어서.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목표가 정말 그건가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목표가 결국은 우리 교회 한번 잘 돼보자인가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교회 성장이라면 우리는 지금 헛다리를 짚은 거고 여러분은 엉뚱한 강사를 부른 거예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 열심히 해서 우리 다음에는 전도 많이 해서 교회 성장합시다 이렇게 나갔으면 좋으시겠죠? 저는 이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은 물론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자연스럽고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이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난로가 따뜻해지면 사람이 모이는 거지. 난로는 안 피워놓고 사람들 많이 모아놓게 하는 것은 그것은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희가 따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려는 이유는 그것은 주님과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지고 볶으라고. 그거 안 하면 훨씬 편하거든요, 사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설교 안 하고 여기다 녹음 테이프 갖다 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여러분은 듣고.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요즘 교회에 뭐 이렇게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용납하고 있는 생각의 많은 부분들은 교회라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와서 목사님한테 설교에 은혜만 받으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계실 수 있어요. 교회는요, 왜 여러 가지 일을 만들냐면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를 조직을 잘해서 매끈하고 멋있게 교회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지고 볶으면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특별, 또 잊어버렸어요. 특별사역위원회 하시면서 회의를 얼마나 자주 하셨겠어요, 그죠? 정말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회의할 때마다 다 모이셔갖고 너무 기분 좋게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 쉽게 해서 이렇게 하자면 착착착착 따라주고 다 그러신 적 있어요? 맨날 이건 네가 한다, 내가 한다, 이거 하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뭐 서로 기분도 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거기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어느 부서는 안 그렇겠어요? 저희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점심 식사를 구역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나요? 그러니까 다락방별로 청년회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점심 식사 준비하시는 게 돌아오는 게 너무 기다려지시죠? 언제? 나 그때 정말 성도를 너무 섬기고 싶어. 빨리 돌아왔으면 1년에 한 10번만 오면 좋은데 두세 번이 뭐야? 이러시죠? We wish. 아무도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지만 다 부담이고 힘들어요. 근데 왜 하는 걸까요? 아, 점심 먹지 맙시다. 이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시는 이유가 아우, 점심도 안 오면 교인들이 더안 오면 안 올까 봐요. 이러면 너무 비참하지 않아 이거? 사실은 목적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모여서 애쓰고 힘들게 교인들한테 밥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세요. 이게 다 같이 손발 맞아서 되는 다락방이 있는 반면에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다락방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불러도 안 오는 거야. 맨날 다 빵꾸 난거 메꿔야 되는 거야. 어떤 때는 다른 다락방에 꼬아야 돼, 사람을. 제가 왜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부름을 받을까요? 우리가 속으로 우리는 지금 위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음속으로 뭐 기쁜 것도 아닌데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밥해내는 게 이게 위선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위선을 잘못 알고 있는데 위선을 여러분은 전부 겉과 속이 다르면 다 위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여러분 다 직장 가시죠? 좋아서 가세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지요. 그럼 우리가 그걸 위선이라고 그러나요? 책임감이 있다고 그러죠. 책임감. 그건 위선이야. 위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을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지. 겉과 속이 다르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런 위선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거의 같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속으로도 그래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겉으로는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속도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니까 아, 저 사람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고 다르다? 아니요, 제가 보기에 정말 바리새인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아주 유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십일조를 할 때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너희는 정확하게 하라고 하고 자기들도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을 때 저들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 저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십일조 혹은 그것을 하는 이해와 왜 그것을 하는 것이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들이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 즉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을 살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위선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냥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다 위선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뭐든지. 그러나 그것은 히포크릿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항상 얘기해, 저들은 저들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자들이다. 꼭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위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힘들고 어렵고 막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 속도 상하고 그냥 나도 다음번은 나도 싹 빠져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정말 깊은 신앙심이에요. 저희 교회 초기에 청년이 한 명 왔었어요. 남자 청년이 와서 저희 교회 꾸준하게 출석을 하면서, 청년이 이제 결혼 정년기의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정말 믿음으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이 교회는 자매가 없습니다. 자매가 없는데도 제가 이 교회를 나온다는 말, 믿음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밥했다고 칭찬 누가 해주던가요? 맨날 붙잡고 이번 주에 밥알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섰어? 이러면서 뭐 얘기해 주신 분 계세요? 콩나물국이 이게 콩나물이야 금나물이야 뭐 이러면서 막 그럴 때마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이번에 왜 이렇게 짜지? 다음번엔 국물 좀 하지. 아유, 고기 좀 넣어. 이게 뭐 고기가 건너간 거야 아니면 들어간 거야? 해주는 거 고맙게 드시지도 않으시면서 그런 게 더 많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 다음번에 하시잖아요. 그게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것이 깊은 신앙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우리 생각에 너무 낭만적이라고 할까요? 무언가 내 마음에 다 우러나는 것만을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 뜻과는 다른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뜻을 쳐서 복종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모르셨나이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게 여기 와서 수련회 와서 어저께 밤 새벽 2시까지 막 얘기하고, 물론 재밌었지만, 그리고선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아니, 잠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하고 앉아서 노는 게, 설교보다는 그냥 앉아서 좀 그냥 노는 게, 이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이거 혼자 다 해야 되니까 힘든데 그냥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데, 제가 왜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 있을까요? 제가 이곳에 부름을 받은 것에 순종하기 때문이죠. 제가 믿음이 이 정도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건데, 예수님도 안 그러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믿음이 좋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십자가 그냥 지겠습니다 까짓 거 이러셨어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우러나서 와,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기쁘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그래요. 그 갈등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갈등을 하셨는지 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갈등이, 물론 우리가 그 갈등을 이해할 수도 다 체험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는 순종 아니에요. 그 주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마음속에 없던 사랑이 확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목사님이 천사로 보인다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막 보기만 하면 다 해주고 싶고 꺼내주고 싶고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꽉 쳐가지고 갑자기 눈물 콧물 다 쏟고 이제까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물론 그러한 것이 있으면 금상첨화, 물론 좋은 점이 있죠.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을 쾅 쳐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엄청 무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였으면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건 여기 혹시 여기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하신 분 계세요? 지금도 코딩 하시는 분 없으세요? 제가 시애틀에서 이 질문을 하면 다 손들던데. 거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잖아요. 여기는 그쪽으로는 일하시는 분이 별로 없군요. 그러면 그거는 코딩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코딩에 따라서 움직이게 한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하도록 하자.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완벽하냐면 그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것이 완벽이라면,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참 불쌍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오후 2시만 되면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후 3시만 되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눈물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건 코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기쁜다는 게 그게 불쌍한 거지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자녀가 어느 날 그토록 속속이 그러다가 학교 가가지고 부모님 날에 종이로 이게 만들어가지고 꽃이요 만들어서 다 찢어주고 너덜너덜한 건 가져와갖고 엄마! 그러고 다려주면 그때 기쁘세요? 아니면 아이가 아침마다 나서 부모님 기체의량 만강하셨습니다, 또 한 10분 지나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또 5분 지나서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좋으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진정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만드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바로 그 놀라운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것의 마음으로 항복하고 굴복하며, 그래서 surrender라는 단어를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대답을 드러내시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한테 우리같이 고집이 세고 나밖에 모르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우리 같은 존재로부터 아, 하나님이 정말 옳으십니다 라고 그 대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조금 유사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연애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집에 가서 깨끗하게 입고 아침마다 장미를 한 송이를 탁 들고 있다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탁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매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 고마워요 이러고 안 가죠. 쳐다도 보지 않죠. 이 사람이 미쳤나, 왜 저렇게 집 앞에 서서 갑자기 괜히 혹시 스토커 아니야? 그러고서는 처음에는 우습게 가다가 그 다음날은 그래도 한 송이가 아니라 두 송이를 탁,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도 주니까 받아서 버린다든지.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은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네 송이, 그 다음날은 여덟 송이, 백 송이. 언제쯤 포기할까요? 언제쯤 포기할까요? 나중에 그 자매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생각하기 전에 몇 년 혹은 1년을 그 꽃을 매일 아침에 와서 주는 이 정도 사람이라면 내가 내 인생 맡겨도 좋겠다 할 때까지. 그래서 결혼을 성공시키는 게, 해보셔서야 이걸 이해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얻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헷가닥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막 미워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우리가 대개 말하는 어느 날을 갑자기 눈에 뭐가 씌인 것처럼 그 원수가 사랑스럽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비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함께 그 일을 같이 행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진정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며 용서가 무엇이며 사랑을 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므로써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획가닥되는 게 아니고. 아,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다 그걸 원하시는 거. 저도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무협지 신드롬이에요, 그게. 무협지라는 거 안 읽어보시면 많겠지만 무협지가 어떤 거냐면 원수를 만나요. 집안이 몽땅한 원수에 의해서 다 죽으면 거기에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꼭 거기에는 무림의 최고 은거하시는 고수가 계세요. 거기서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짠 하고 나타나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통쾌하게. 우리는 다 그렇게 짠 하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받지만 제자훈련을 딱 끝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제자훈련 받으면 신앙이 좋아지신 줄 아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훈련이라는 걸 우리가 만든 훈련 하나를 거쳐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아,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 훈련이 얼마나 오랜 시간의 치밀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속에 여기까지 주님의 훈련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단기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그것을 단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잡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며 이걸 알려주는 거지 진짜 제자 훈련이야 주님이 하시죠. 그죠? 여러분 인생을 전체를 놓고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강화하고 방향을 다시 바로잡고 이런 것을 주님의 제자 훈련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로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겠어요? 사실 오늘 그 설교하려는 내용에 지금은 이 부분은 없는데 하지만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되실지 몰라서 어저께 저녁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도 다 선악과가 굉장히 기분 나쁘시지 않으세요? 그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없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왜 하겠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없었으면 무슨 방법으로 설명을 해도 저도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재밌는 거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상을 딱 차려놓고 가운데다가 뭐가 들었는지 모르게 뚜껑을 덮어놓는데요. 그리고 앉혀놓고 자 제가 잠깐 나갈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드시라고. 그러면 꼭 사람이 그 안에 뭐가 들었나 해서 꼭 그건 열어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꼭 열어본대요. 네? 그 호기심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 바로 그 뭐가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데 꼭 열어보고 싶은 그게 이제 죄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 죄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 또 혹은 어떤 분들은 선악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역하는 것, 그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죄와 연관돼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시겠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행동 자체는 분명히 성경에서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오히려 좋았더라 그래요. 제가 맞죠? 예. 좋았더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실과는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걸까요? 아, 이게 참 이건 한편의 설교가 될 수도 있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종착역이라면
즉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이 인생의 모든 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의 끝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걸 만들어서 우리를 쫓아냈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좋은 것이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되게 딱 지켜보다가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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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너 죽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심플하게 말하면 생각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부터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놀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좋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가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은 이 에덴 동산을 그냥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즉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모두가 합쳐져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가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끝을 내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이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말보다 사실은 이 종말이, 하나님께서 일단 계획하신 그 종말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구원 계획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문장이 나온 거죠. Eschatology proceeds soteriology. 종말은 구원에 앞선다. 이야기를 혹 들으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존 칼빈의 표현으로 하면 성례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선과 악을 알, 즉 여러분의 세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 나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게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롭다 하심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걸 의롭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적인 개념을 조금 더 생각하면 단순히 죄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그가 이제 의인,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정신이 말짱하실 때 이걸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아침이긴 하지만 혹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손 들고 질문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지 마시고 눈을 깜빡깜빡거리신다든지 표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넘어가면 끝이에요. 넘어가면 끝. 사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잘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시험해가지고 쫓겨나서 저들이 죄인이다를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의로서 인치기 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시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둘째 아담으로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디모데서에 보면 3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의롭다함이라는 건 뭐냐면 순종함으로써 얻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주로 죄사함이에요. 이 구원파예요. 그게 죄사함의 비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으로는 옳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에 그 금방 빠질 수도 있고 구원파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하게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 안 가르쳐 주니까. 정말로 이신 칭의가 뭔지를 안 가르쳐 줬는데 거기서 들으니까 아, 이렇게 간단하고 확실한 걸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못 하셨나.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물론 기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너무 우리가 안 배워서 그런데 그것은 소극적인 예수님의 구원사역이라고 그래요. 소극적인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건 맞아요.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대신 죄를 하셨으니까. 자 그럼 죄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왜? 아담같이 된 거잖아요. 아담같이 우리가 제일 좋게 봐도 맞아요? 틀려요? 틀리면 아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아담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았지만 또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또 지셔야 돼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가 대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래의 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미래의 죄가 벌어질 때마다 막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또 더 필요한 거란 말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것은 50%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소극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 말고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요. 그게 이 갈라디아서와 관계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울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를 다 씻음을 받음에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을 받았죠? 그것도 아니면 어저께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우리가 다 정말 죄사함 받은 겁니까? 우리 중에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닌가요? 있죠. 그러니까 잘 새겨서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아, 나는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이런 분은 잘 오셨어요. 목사님하고 꼭 상담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나요? 못 지키시나요? 왜 자신 없게 대답하세요? 매일 하면서? 마치 그런 적이 있었나? 이런 얼굴로? 매일 하면서? 우리 매일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되게 재밌는데 성경의 구원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거를 아담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불순종이죠. 불순종했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부터는 불순종한 거는 우리 잊어버리기로 하고 너희가 그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될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신 거냐면 자기 원리를 스스로 포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그분의 공의가 있으니까 그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놀라는 건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만족시키는 건데 즉 우리는 순종을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도 안 했는데 구약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해하시는데 은혜를 아주 값싸게 만드시는데 마치 하나님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라서 여러분이 와서 회개만 하면 그냥 다 구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만 하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춘향전 보셨죠? 춘향전. 그 춘향전에서 춘향이한테 변사또가 뭐라고 그래요? 매일 하는 말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죠? 그러면 거기서 춘향이가 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래 넌 나가라 그래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곤장을 맞아야죠. 여러분이 되게 재밌는 분들이에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다 봐줘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법원에 가가지고 스피딩 티켓 받아가지고 가서 법원에 가서 얘기하는데 아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73.5마일로 갔습니다. 이게 경찰관이 틀렸어요. 경찰관은 72마일인데 제가 봤는데 그때 73.5마일이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같이 솔직하고 당신같이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집으로 가십시오. 그래요? 벌금 내셔야 돼요. 왜? 그게 옳은 거죠. 여러분은 회개를 하면 마치 여러분이 내가 죄를 다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회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회개했을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벌을 받으시는 게 마땅한 거죠, 원래. 여러분과 제가 벌을 회개를 했다고 해서 당연히 죄가 왜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도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건져 주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칭호예요. 의인이라는 칭호. 어떻게 하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그 무슨 뜻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이 모세의 율법은 물론이고 우리의 인간의 양심이라는 율법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히 지키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본인이 그 율법을 완성하셔서 의롭다함을 얻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죠? 그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붙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했나요 안 했나요?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건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 죄인 다 다 넣은 거죠. 이런 어려운 문제는 다수결로. 자, 의인, 난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둘 다다. 보통 우리 개혁, 종교개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의인이지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건 칭함을 받은 거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죄의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신분으로는 분명히 의인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죠. 죄를 안 짓는단 말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나쁜 나라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으로 오면 한국 법에 더 이상 저촉을 받지 않고 미국 법에 의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게 권세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죄의 권세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감옥에 가는 게 죄의 권세예요. 여러분은 어느 권세 아래로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권세 아래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죄가 죄로 여김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안 짓는 게 아닌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마음이 좋아서 죄를 잊어버리지는 뜻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서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가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셨나요? 못 지키셨나요? 자, 지켰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역시 못 지켰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제 더 이상은 속지 않겠다는 분. 앞에 것과 아주 유사해요.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율법을 지킨 자로 하나님이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때 담대하게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의인입니다라고 고백하듯이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을 알면서도 나는 율법을 지킨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 지키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율법을 지킨 자로 취급을 받아서 뭐가 되는 거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의 중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는 죄로 말미암는 형벌과 정죄함, 또 하나는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불순종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인이, 즉 여러분과 제가 아담이,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죠. 그러나 실패하는 바람에 우리가 받아야 됐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드디어 의인이라는 칭호가 그런 의미에서 받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담대히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못 들어가세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아담도 그 하나님의 영적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는 죄가 없었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죠. 왜 그렇게 순종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제가 우리 사람의 말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 다 키우셨지만 어느 때 자녀가 제일 예쁘던가요? 뭐 애교 부릴 때 이런 데 빼놓고. 어느 때 제일 예뻐요? 말 잘 들을 때? 잘 때? 아기가 어리시군요 아직. 예. 아직 진짜 어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생 하면 되면 완전히 달라지세요. 잘 때 제일 미워요. 안 깨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안 깨니까. 근데 왜 말 잘 들을 때가 그러냐면 그것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 부모를 사랑하는 그 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선악과의 질문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부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이 진실이면 순종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의 말을 듣고 존중하며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거죠.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 교만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은 아담처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으로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죠. 어디로 가는 걸까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의인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다시 죄를 짓나요? 안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드디어 순종을 통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삶을 생각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거스틴은 굉장히 중요한 말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맨 처음 아담과 하와였을 때는 We are able to sin이라고 그래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다.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한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Not able to not to sin.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죄의 나라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게 여러분이 개인적인 아담의 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나라를 만든 거예요. 아담이 죄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다 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야,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나라에 태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벗어나서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다 같은 죄의 나라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Able to not to sin, 죄와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이 설교가 이렇게 할 때 가끔 이런 음향 효과가 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쉽게 보셨죠? 쉽게 볼 때 바다가 쫙 갈라, 홍해 바다 갈라질 때 그때 배경음악이 얼마나 멋있어요. 배경음악이라는 건 이게 하이라이트일 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경음악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Able to not to sin.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매일 쳇바퀴 같이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밖에 못 되나 이러고 사시니까 이게 신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불신자로 사세요. 여러분이 신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가 나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안에서 있는 욕망과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는 죄의 관성이라고 표현하죠. 관성이 뭐예요? 달려가다가 멈췄지만 어떻게 되죠?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죄의 지배가 있었는데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지만 달려가던 힘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죄의 오염이 나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이 여러분의 본성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이용하거나 죄와 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죄의 마음으로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그 죄와 싸울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사탄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탄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able to not to sin이에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섰어요. 저 신분 자체가 나는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참 희망적인 말인데 어제도 졌습니다. 여러분 6.25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희가 얼마나 배고 고팠어요. 부산에서 꿀꿀이지 먹으면서 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그게 보통 일이야. 그때 막 밀려가지고 우리 막 건물마다 도망다니고 그때 진짜 심각했죠. 처음에 파죽 지세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인천에 미군이 상륙해서 내려오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라디오 아나운서 목소리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파죽지세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자가 이기는 거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이긴다라는 말,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다는 말은 able to win이라는 말이지 you will win all the time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화의 자리에 갔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승리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꼭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able to not to sin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 딱 믿고 나면 죄 안 짓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빨리 죽여주시지 왜 이렇게 살려놓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건 되게 재밌는 말이죠. 주님 예수 믿자마자 죽여주십시오, 그 말인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자마자 돌아가시는 분도 가끔 있죠. 물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믿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은 able to fight with sin이라는 이 놀라운 순간, 하나님이 죄와 싸우게 하신 이 순간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의 커리어에 남을 일들이에요. 즉 여러분이 지금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 기억과 추억,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직접 전투를 한 추억은 전투의 추억이 없이 그냥 천국 가서 사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과 내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그 죄와 싸우는, 즉 천국에서는 죄와 싸울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 나의 대장 되신 예수와 함께 갈등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고 그분을 쥐어잡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와 함께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이게 우리가 좋아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빨리 죽여주셔서 할 일인가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건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천국에서도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 아무리 좋지만 가면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고민 못해요. 물론 그곳에 가면 성경 공부도 없어요. 제자 훈련도 없고 집회도 없어요. 그곳에서는 저도 설교도 안 해도 돼요. What a life, huh? 네. Paradise죠. 설교 매주마다 설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그게 꼭 좋은 건가요? 그렇게 그것만 생각한다는 게, 그것은 우리가 황홀한 순간이요 최고의 기쁨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시간이에요. 거기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야전을 누볐다는, 야 그게 참 여러분 저한 그 맥아더 장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에 파이프 담배 물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사진 찍혔다는 게, 그게 평생에 얼마나 놀라운 그, 뭐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안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평생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도 같이 겪고 같이 눈물을 흘렸고 다 그러시면, 여기 장로님들도 어제 제가 식사하면서 얘기하시면서 다 그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고 교회가 참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었고 교회가 건물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어디에요 저 뭐 파기인가 어느 파기에 나가서 거기서 나무 갖다가 놓고선 불 피우고선 거기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추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 전장을 같이 누비면서 주님이 받으신 그 상처와 흔적을 여러분도 같이 받고 주님이 아팠던 그 아픔을 여러분도 같이 아파하고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같이 흘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겠어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를 띄엄띄엄 믿다 보니까 계시록에 보면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씻어줄 눈물이 별로 없는 거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흘린 게 있어야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뭐 자기 마음대로 예수도 믿다가 말다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적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흘린 눈물과 주님 때문에 받았던 흔적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이에요 지금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사진 다 갖고 올라오실 거예요. 그때 그러잖아요, 나를 제발 귀찮게 하지 말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지녔노라. 눈치라도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아 좀 우리가 그 정도 하고 살아야 돼. 왜 바울만 그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도 바울과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뭐 바울하고 바울한테 뭐 꿀리는 거 있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머리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머리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바울만큼은 아니에요. 바울은 키도 작았답니다. 언변도 아주 볼품이 없었대요. 본인이 얘기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는 눈에 안질도 있었고 어쨌든 어떤 분은 간질병도 있었대요. 부러워할 만한 분은 아닌데요. 그러나 너무 부럽잖아요. 왜?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 아니요. 제발. 제발 바울처럼 못 살까 봐 걱정하고 베드로처럼 살 수는 없을까? 저는 그 찬양 너무너무 싫어요. 왜 살 수는 없을까예요? 살 수는 없을까는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시대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으로나 너무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정도는 이해를 가겠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 꼭 저랑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만약에 만나게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꼭 물어볼 거예요. 어디 흔적이 없으면 사진이라도 찍어온 거 있냐고. 예수님하고 같이 걷다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때문에 내가 전장터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탁 밟고 있는 사진에 나도 같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얼굴이라도 내밀고 있는지 제가 꼭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사탄과 전쟁하시며 오늘도 영적 전쟁을 직접 수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잘 싸우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물론 감사하지만, 눈물이 나도록 즐거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싸우신다는 거에 감사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주님은 그 생명을 바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있냐고요. 주님은 오늘도, 주님이 성경 공부해서 무슨 소용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애절하게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한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주님이 기도하면 주님의 신앙이 깊어지시나요? 오로지 우리를 위한 건데,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며 살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서 띵가띵가 대충 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야 되는데 너무나 가능한 일이 된 게 가슴이 아파요. 그저 여러분은 아 내가 알아요 목사님, 제가 좀 잘못하고 있죠, 제가 다음엔 열심히 할게요, 그런 말은 저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 말에는 아직도 여러분은 내 인생은 따로 있고 내 인생 내가 살펴보다가 조금 사정이 좋아지면 주님께 조금 드리겠습니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어떤 의미에서 헌신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바칠 헌 몸신자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다 바친다. 그 뜻은 좋은데 그 말은 이런 뜻이거든요.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 여러분께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께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고백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거라며. 아, 이게 안 됐었군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하는 건데 누가 우리가 밥을 먹어서 아이들한테 기도하면서 이 밥을 누가 주셨죠?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속상하는 일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밥 먹여주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맞다는 거 알잖아요. 자,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여러분의 재산은 누구 겁니까? 점점 소리가 작아지도록. 어쨌든 뭐 생명은 누구 겁니다? 하나님 건 잘 얘기하다가 돈은 누구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건 이거 생색이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아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길 바라요. 저는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잡아 잡서 주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이름을 면류관처럼 반짝거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의 정말 이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그래도 어떻게 좀 잘해야 될 텐데 라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이런 거는 그러는 세상이 다 하는 세 가지 거짓말 중에 하나는 하지 마세요. 네?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 나이 드신 분이 빨리 죽고 싶다 와 더불어 세 가지 거짓말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세요. 내 생명과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언제든지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신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주님을 위해 살면 되고 눈을 떴는데 주님이 보이면 할렐루야죠. Simple life. 뭐가 그렇게 복잡하세요? 맨날 애들 걱정, 돈 걱정, 집 걱정. 걱정하지 마세요. 눈 뜨면 주님을 위해 사시고 눈이 예수님 보이면 감사합니다. 천국이에요. 아주 심플한 인생이에요. 우리처럼 심플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 안에서 살게 됐을 때 그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성경은 더 이상 율법에 따라 살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원래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에 육체의 소욕은 17절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되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말하는 음성이 있고 육체가 말하는 음성이 있어요. 꼭 우리 만화에 보는 것처럼 왼쪽 어깨는 천사가 있고 오른쪽 어깨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이렇게 해라, 아니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꼭 그 위에 1절을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육체를 따르는 게 하나 있어. 내 안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꼭.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되게 욕심, 뒤에 나오는 것처럼 뭐 우상숭배, 음행, 더러운 거, 육체야 육체 열매다. 그런데 그러한 제가 성경을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확신이 가는 것은 본문이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18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라고 나와요? 이제까지 육체 어쩌고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래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산다는 삶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더러운 생각, 욕심, 탐욕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삶을 따라 살면 무엇이 나온다? 여기 나오는 열매가 나온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산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산다. 율법 아래 산다는 말은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했던 내가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침마다 보는 신문은 중앙일보, 한국일보인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몇 살인지는 모르는데 박근혜 씨가 뭐 하고 있는지는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육체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벌써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사이 15분 만에 까먹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넘어지는 꼴을 보셔야 돼요, 꼭. 이제 여러분 우리 지금 육체 즉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왔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살게 되면 무슨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즉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산다는 말은 여러분이 막 죄만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즉 율법적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리로 자유하게 했는데 그래서 진리를 따라 살며 은혜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똑같은 죄책감의 바퀴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 결국 거기서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우상 숭배가 나오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율법 아래 산다는 말은 우리가 대개 말하는 율법주의적 삶과도 아주 밀접한 갈라디아서 전체가 말하는 갈라디아서 식으로 말하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하셨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 육체로 마치는 게 뭐냐면 할례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거. 그 할례를 받는 게 왜 그렇게 문제냐. 이게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 신앙생활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조건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가는데 나한테 조건이 있는 걸 율법, 나한테 조건이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게 은혜예요. 이해가 되시나이까? 아닌가벼? 되죠? 이해 가시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다 배우신 걸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즉 내가 조건이 있으면 그게 공로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이 어떤 그 공연장에 들어가는데 나한테 티켓이 있어서 내가 돈을 주고 티켓을 샀으면 이건 내 티켓이죠. 내 돈을 주고 산 거니까 똑같이 티켓을 내밀고 있지만 이건 내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티켓은 똑같지만 그 사람은 당당하게 들어가요. 내 돈 내고 내가 들어간다. 그런데 옆에서 그 공연은 너무 보고 싶었는데 들어가지 못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 당신을 보니까 들어가는 게 좋겠다, 나보단 당신이 들어가시오. 그것을 받고 들어간 사람은 티켓을 내면서 눈물을 흘려요. 왜? 내가 똑같은 티켓이지만 내가 만든 티켓이 아니기 때문이죠. 너무 감격하고 고마워서.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은혜대로 사는 사람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겉으로 너무 비슷해요. 열심히 예수 믿고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애를 써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그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했다는 당당함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해석하는 방법은 물론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아니 이단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중에 하나에 제가 그 뭐 전체를 다 다룰 수 없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그가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대개가 아 제가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참 살았습니다. 제가 봉사도 했고 교회에 열심히 주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헌금도 하고 목사님도 섬기고 교인들에게도 잘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것에 들어가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드리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서로 받았을 때 여러분이 질문에 대답을 잘하게 되면 그 뭐 예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대답을 잘하냐? 그때 다른 건 전 아무것도 안 바래요. 한성윤 목사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게 다 그것이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해석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건 분명히 순종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너 뭐하다 왔냐? 저는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은혜를 아는 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 어떻게 왔냐?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제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하는 너무나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당당함이에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지금 17년 가까이 하는데 사람들이 좀 와 목사님 어떻게 17년이나 버티셨느냐 저한테 많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도 버티는데 왜 제가 못 버티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다 보니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저도 모르게 야 그래도 17년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린 한국교회의 목사님의 수명이 3년이랍니다 평균 수명이 그 한 교회에서 3년에서 4년이래요. 하, 나는 그래도 오래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그래도 충성되고 괜찮은 종이 아니겠습니까? 17년을 버텼나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죠.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몰랐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는지를 나는 모릅니다라는 단어잖아요. 실수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주님 앞에 왔는지를 모릅니다. 나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했고 교회 세우는 데 앞장섰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데 그게 제가 기억하는 전부입니다. 그게 정말이냐? 그게 전부냐? 뭐가 또 있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이 거기서 꼭 대답하셔도 돼요. 다른 거 절대로 뭐 아무리 누가 옆에서 뭐 얘기하고 뭐 베드로가 꼬셔도 넘어가지 마시고 아 그냥 얘기하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 누가? 한성윤 그것이 그 율법 아래 산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왜 우리가 되게 말할 때 그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칭의, 성화, 영화라는 걸 이야기할 때 칭의와 성화의 문제가 왜 그토록 많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인격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는 우리가 골든 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원의 서정, Ordus Salutis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에 있는 한 단계로서만 자꾸 설명을 듣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치 스님이나 돌을 닦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성화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고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때 주님의 눈에 볼 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이해하는 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즉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게 없는데 성경에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이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며 이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주는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됐다. 진짜 신앙인의 삶이 뭔지 제가 어쨌든 결론을 어느 정도 내드려야 되니까 지금 그 앞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제가 해야 될 이야기가 네 장 정도 남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 중요하니까 그게 뭐냐 그게 결론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주님께 순종자라고 주님 뜻대로 살고 내 성품이 점점 예수님처럼 멋있어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거기서 꼭 질문하셔야 돼요. 왜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가? 그걸 거기에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예수님처럼 그러한 인내와 자비와 그러한 성결이라는 그것을 내가 왜 갖고 싶은가? 왜 갖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나 때문에 갖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은 못해요. 사람들한테 칭송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칭송이야 공자님도 받고 석가님도 받아요. 훌륭하신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생 노력하면.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나 자신을 수양해서 보다 더 고상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바보가 되고 어리석어지고 찌꺼기가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화라는 말은 내가 왜 그 삶으로 가느냐 그래서 내가 그럼 주님 나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 기저에 나는 인내하는 사람이 돼서 저 인간들하고는 다른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혹은 비교하지 않더라도 남과는 다른 어떠한 예수님을 닮은 괜찮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괜찮아지게 하고 여러분을 자신을 높은 괜찮은 인간으로 만드는 건 도교예요. 도교 예? 아니면 불교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여정을 걸을 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이 완전하게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 돼서, 물론 그것을 부분적으로 이루신 분이 계시죠.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안모 목사님이라고 있어서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목사님 아멘 안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럴 때는 립 서비스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는 신자고 그게 우리의 목표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돌 닦는 거라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잘 가르쳐서 우리 사람 만들면 되잖아요. 왜 죽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들어있냐면 이 땅에서 내 자신이 죄 속에서 계속 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관성과 죄의 오염이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걸 보면서 이 죄의 무서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죄가 계속 나한테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꾸요. 그죠? 아니고 싶은데 자꾸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 죄와 싸울 수 있대요, 우리가. 그래서 싸우고 있는데 그 죄가 튀어나와서 싸울수록 뭐가 되나요? 이거 해보셔야 아는데, 여러분이 죄와 싸우면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이겼다!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문제가 너무 확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싸워본 적이 있나? 뭐 매달려 본 적이 있나?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싸워보면 더 알아요. 이게 이기기가 진짜 어렵구나. 아주 간단한 것도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세요? 에이 모르겠다, 뭐 이렇게 살지.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화되니까 난 자유롭게 살련다. 나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산 그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그때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보다 훨씬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사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것은 다 이루지 못할지 몰라도 주님께만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실 거면 빨리 선택하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는 세상에서 절대 칭찬과 영광만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나는 그 주님을 아는 게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내가 이 쓰레기같이 되며 세상으로부터 혹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 주님을 알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면 나는 감사하겠다. 그 주님께 가게 내 인생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한 번 더 붙잡고 십자가 앞에 한 번 더 가겠다, 그것이 내 인생이다라고 만약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습니다. 또 일어날 수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결단코 승리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감당하지 못했듯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간 여러분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흔들며 쓰러뜨리고 끝까지 밟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도 여러분을 우겨쌀 수 없으며 무엇으로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실패 속에 둘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만이 내 인생이기에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한 근심과 갈등조차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 붙잡기 위해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결국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씩 혹은 더 놀랍게 기적과 같은 그 주님의 사역을,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